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야곱과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를 고칠 뿐이었고 자녀를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마가복음 말씀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생각이 자라나는 온실이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생각이 자라나는 온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누가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을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성장하셨던 마을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처음 사역을 하신 건 아니고요. 몇몇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이제 이 마을로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벌써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인 예수가 여기저기서 사역을 하고 있다더라라는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곳으로 찾아 나왔습니다. 어떤 것을 먼저 하셨습니까? 본문에 보시면 설교를 먼저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사 본문인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요.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를 읽으셨던 것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어땠나요?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하죠? 이렇게 그 입에서 나온 바 은혜로운 말들을 놀랍게 여겼다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이렇게 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저 지혜가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느냐라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께서 설교하셨을 때 이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 지혜가 어디서부터 온 거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내가 이제까지 저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은 어찌됨이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됨이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낼 수가 있느냐? 아마도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눈앞에서 뭘 봤어요? 문 앞에서 병자가 치료된 걸 봤고요. 마음으로 뭘 봤습니까? 마음으로 그 말씀이 자기 안에서 깊게 깨달아지는 걸 느꼈어요. 그렇죠? 이게 이 나사렛 마을 사람들이 가졌던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근데 두 번째는 어때요? 두 번째. 지금 이 순간은 그런데 내가 지금 새롭게 만나는 예수의 모습은 그런데 이들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원래 갖고 있었던 생각은 뭐였어요? 예수가 누구예요? 우리 동네 사람이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 6장에서 그 마가복음에서 되게 정확하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기억엔 예수님께서 실제 목수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30이란 나이는 그 당시에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렇죠? 성년식 10대 중반에 할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대 중반이 우리 때 20대 중반 같은 느낌일 거고 30 정도라고 하면 평균 수명이 45에서 50대도 안 될 때이기 때문에 30이라고 하면 우리의 중년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목수였어요. 목수였다는 게 뭐예요? 아주 큰 말이 아니에요. 동네 목수 한 명 정도, 두 명 정도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하고 가서 모두 했어요. 내가 농기구도 고친 적도 있고 물건도 만들어 달라고 한 적도 있고 그럼 그 사람이 거의 이렇게 뚝딱뚝딱 뭘 만들어서 내가 그걸 받아오고 돈도 내고 뭐 깎아달라고도 하고 안 깎아주고 약간 치사하게도 굴고 약간 이런 적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장면들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그 동생들을 얘기하죠. 그 동생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름 다 유명한 사람 이름으로 줬어 보니까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동네 사람들 그 동네에 지금 누가 살아요? 그 사람들이 다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동생들이 다 같이 살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합니까? 그 누이는 우리 중에 있지 않냐. 무슨 뜻이에요? 예수의 여동생은 결혼해서 우리 집 며느리기도 하고 우리 형수기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내가 알아왔던 예수란 말이에요. 오늘 처음 만난 와 어떻게 저런 설교를 어떻게 저런 권능을 이 예수가 있는데 또 하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알아온 예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동네 목수였고 어릴 때 같이 놀았었고 학교도 같이 다녔고 그러니까 그때 얘가 놀라운 천재성 있다고 느껴본 적이 별로 없고 그리고 그 동생들도 여전히 우리 동네 살고 그 아줌마도 내가 잘 아는데 마리아하고 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이나 성모지 사실 근데 그냥 동네 아줌마인 거예요. 그냥 내가 아는 아줌마예요. 아줌마 성격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줌마란 말이에요. 그런 걸 쭉 봤을 때 또 하나는 뭘 갖고 있는 거야? 예수는 뭐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목수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장면이 뭐예요? 이 장면에서 나사렛 사람은 어때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딱 충돌하는 장면이죠. 이 두 가지가 딱 충돌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생각과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예수님이죠. 내가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생각과 지금 나한테 새롭게 주어지는 정보. 그렇죠? 새롭게 주어지는 사실. 두 가지가 지금 딱 어때요? 두 가지가 지금 딱 충돌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충돌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두 가지가 딱 충돌했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해요? 잠깐만요. 아, 됐다. 충돌할 때 어떤 선택을 해요? 그냥 새로운 사실을 무시하고 기존에 알아왔던 생각을 유지하는 선택을 하죠. 그렇죠? 새로운 사실을 무시하고 기존에 알아왔던 정보를 생각을 그냥 유지하는 선택을 해요. 그렇죠?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해요? 이런 걸 완고하다고 표현합니다.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생각들이 있었어요.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판단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새로운 게 들어왔어요. 내 생각으로 소화되지 않는 새로운 게 들어왔어요. 이전에 갖고 있었던 생각으로는 그게 소화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목수라는 사실만 가지고는 지금 예수님은 그냥 목수야 이래버리면요 뭐가 소화가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설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본 권능은 소화가 안 돼요.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그냥 무시하고 원래 생각을 유지하는 쪽으로 그냥 결정해버려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을 무시하는 쪽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해요? 완고하다고 해요. 우리는 완고합니까? 완고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요,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생각이 있어요. 근데 원래 갖고 있던 생각으로는 설명되지 않은 새로운 생각이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두 가지 대립되는 정보가 나한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이것도 맞는데, 목숨인 것도 맞는데, 지금 내가 은혜 받은 것도 맞아. 이 두 가지 정보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내 머릿속에는 이 두 가지 정보가 하나가 들어오면 모순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럼 이 정보도 맞아. 이 정보도 맞아. 근데 이 두 가지 정보가 하나처럼 느껴지면 모순돼. 그럼 셋 중에 뭐가 틀린 거예요? 모순된다고 생각한 내 사고의 폭이 틀린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확실히 맞고 은혜 받는 것도 팩트잖아요. 목숨인 것도 팩트예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팩트 두 개가 왔는데 그걸 모순으로 해석하는 머리의 구조가 문제인 거죠.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사고의 폭을 확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사고의 폭을 확장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기존의 사고를 그냥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조심해야 될 완고함의 이슈예요. 보세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완고함은 당연하게 나타나요. 한 사람이 쭉 살아왔는데 내가 이제까지 별로였어. 근데 별로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 같은 성향의 사람은요,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별로입니다. 저는 수학을 되게 못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국어를 보면은 괜찮은데 수학만 보면 한심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는 운동을 그렇게 잘하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이렇게 운동 막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아요. 저는 다른 운동은 다 잘해요. 근데 공으로 하는 운동만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공으로 하는 운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공으로 해요. 그러니까 못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고 어떻게 나대는 성격이 아니라 막 재밌고 웃기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까불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고등학교 때는 셋 중에 하나 해야 두드러집니다. 그렇죠? 공부를 잘하거나 운동을 잘해서 싸움을 잘하거나 아니면은 웃기거나. 얘는 공부도 못하고 웃기지도 않고 뭐 싸움도 못해.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그냥 인형 인간이에요. 그냥 괜찮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평가되잖아요. 그렇죠? 여자들은 마찬가지예요. 뭐 해야 돼요? 친구 성격이 좋거나 공부 잘하거나 운동 못해야 돼요. 뭐해? 이쁘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 해야지 두드러지잖아요. 내가 이쁘지도 않고 공부를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니고 뭐 싸움 잘하면 소문 이상하게 나. 하여튼 성격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난 그냥 인형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스스로 되게 평범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난 그냥 아무것도 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새로운 정보가 발생해요. 생각보다 내가 이런 걸 되게 잘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만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대학 갔더니 나보고 똑똑하다고 그러더라고. 난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를. 저 왜요? 대학 가면 국어만 하잖아요. 국문과 갔으니까. 국어는 원래 잘했거든. 난 똑똑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반응이 있죠.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약하지만 이런 장점도 있고 난 전체적으로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의 폭을 확장해야 되죠. 근데 완고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에요. 난 그런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그래버리죠. 난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그래버리죠. 난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라고 그래버린단 말이에요. 나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는데 나에 대한 새로운 장면이 발생했는데 그 장면을 어떻게 하는 쪽으로 움직여요? 무시해버리는 쪽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나 기분적으로 하는 얘기일 거야. 에이 뭐 그거 하는 게 뭐 대수야? 그게 뭐예요? 겸손한 거예요? 아니면 완고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갑니다. 인생의 목적이 있었어요. 보람 있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고 싶단 말이에요.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고 싶으려고 쫙 생각을 하고 쭉 대학 때까지 살았는데 사회 나와보니까 어때요? 의미 있고 행복한 사람을 누가 줘요? 아무도 안 주죠. 의미 있고 생각하는 상황이 돼요? 안 되죠.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돼요. 뭐가 들어왔어요?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죠.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 만한 사는 건 그냥 내가 맞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정보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완고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정보를 어떻게 해요? 무시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주는 세상이 문제라는 거예요. 빨리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는 상황이 문제라는 거예요. 뻔히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는데 그건 쉽게 되는 게 아니야라는 정보가 들어왔는데 그걸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내가 의미 있게 행복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그 마음만 계속 유지해요. 그러다가 어느 쯤에서 어떻게 해요? 아예 또 이쪽을 놔요. 생각의 폭을 넓힐 수가 없으니까. 아, 의미 있고 행복하게는 못 사는 건가 보다. 어떻게 해야지 생각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아, 의미 있게 행복하게 난 살고 싶어. 그건 팩트예요. 의미 있고 행복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것도 팩트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이 어려운 환경을 넘어서 이 어려운 환경을 내가 돌파해서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구현해낼 수 있을까를 새로 생각해야죠. 그렇죠?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완고함을 넘어서서 생각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까지는 어때요? 나랑 잘 맞는 사람들밖에 만날 수 없죠. 왜요? 여러분 초, 중, 고는 기본적으로 동네에서 가잖아요. 동네 사람들은 수준, 성향, 취향이 비슷해요. 같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전공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일단 그 학교 그 전공에 갔다는 게 뭐예요? 고등학교 때가 위치가 비슷했다는 거예요. 비슷한 성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비슷한 성적이었으니까 거기로 왔겠죠. 그리고 취향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국문과 사람들은 취향이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신학과 사람들은 다 달라요. 이상해 거기는. 근데 국문과 사람들은 다 취향이 비슷해요. 신학은 다양한 동기부여를 하기 때문에 그건 다른 말이에요. 근데 경영을 갔다 회계를 갔다 그건 비슷하단 말이에요. 내가 수학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반에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수학과를 갔어. 그럼 다 수학을 좋아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세상에서 만나볼 수 없는 사람들 거기서 만나보잖아. 수학이 좋대, 재밌대, 막 수학 문제 서로 물어보고 막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난 국문과 같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 세상에서 제일 이상한 사람들. 근데 사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섞어서 만나죠. 수학과 출신도 만나고 있잖아요. 심리학 전공한 사람도 만나고 경영학교 출신도 만나고 대학 안 나온 사람도 만나고 박사 출신도 만나고 다양한 사람 만난단 말이에요. 새로운 정보가 주어지죠. 완고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옛날에 내가 사귀었던 친구들이랑 닮은 사람들만 찾죠. 그렇죠? 내가 사귀어봤던 사람들, 취향 비슷한 사람, 성향 비슷한 사람, 내 익숙한 사람, 익숙한 패턴. 더 완고한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만 찾죠. 그때 친구들만 계속 만나고 그때 친구들이랑 계속 만나는데 얘는 관계의 폭을 넓혔어. 그래서 새로운 관계로 막 나아가. 그래서 얘한테는 나는 소중한 친구지만 나 유일한 친구는 아니야. 근데 난 얘가 유일한 친구야. 그러니까 얘가 새로운 친구를 만나서 되게 섭섭하고 내가 외로운 것 같고. 기존 친구도 소중해요. 하지만 새로운 사람을 사귀지 못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완고함이라는 건요 우리 가운데 굉장히 자주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자주 반복돼서 나타나요.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생각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때 그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 새로운 정보를 무시하고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만 계속 맞다라고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 패턴은요 굉장히 자주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완고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완고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해서 되게 자만하고 교만하고 건방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일반적인 왕고함을 얘기했죠. 이 사람은 자만하고 거만하고 막 이렇게 세상에 자기가 제일 잘났고 이렇게 왕처럼 걸어다닐까요? 아니죠. 아닐 거예요. 내가 더 괜찮을 수 있는 기회들을 가져도 아니야 난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이야 하면 기본적으로 자신감 있을 것 같아요? 아니죠. 이 겸손을 가장한 완고이기 때문에 되게 자신감 없는 표정으로 서 있어요. 그렇죠? 난 더 넓은 관계로 나아가지 않고 기존 관계만 머물러 있는 완고함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관계에서 되게 소극적이겠죠. 세상을 좀 내가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즐겁게 살려고 하는데 세상이 안 도와준 것 같아서 짜증나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기본적으로 약간 화가 나 있겠죠. 그러니까 완고한 사람들이 되게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세상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만한 사람이고, 그건 교만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감 있게 별것도 없으면 자기가 대단하냐. 이건 교만한 거고, 완고한 건 자기 생각을 안 바꾸는 사람들은 어때요? 왠지 자기가 더 외롭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고, 세상이 마음 같지 않고, 이 정서가 훨씬 더 세요. 그래서 되게 연약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방어적으로 보이고, 완고한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자주 이런 식의 태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완고한 건 되게 위험합니다. 왜요? 완고한 건요, 그 완고한 태도 자체가 내 성장을 막고요, 새로 찾아오는 기회를 막고요, 인생의 가능성을 제한하고요,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완고하면 예수가 눈앞에서 은혜를 주고 있는데도,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 은혜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은혜 받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내 설교 들으면서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남이냐 이런 느낌 와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저 설교를 듣고 뭐라고 느꼈어요? 와, 이런 얘기 내가 진짜 처음 들어본다. 이런 지혜가 어디서부터 생겼나라고 할 정도로 그렇잖아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요, 그런 은혜를 받고도 완고하면 에이 목수잖아 이래버려요. 완고함이 신앙이 안 좋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완고함이 다른 거에도 문제였지만 신앙이 좀 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주일날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어요. 들은 적 있잖아. 한 번도 없지 않잖아요. 기억을 해봐요. 주일날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기도를 하다가 하니까 뭔가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새로운 생각을 중심으로 뭔가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그 생각이 들어오자마자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랑 붙여버려요.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생각이랑 붙여버리죠. 그럼 여러분 이제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건요, 자랄 대로 자란 나무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잎사귀까지 무성하게 오랫동안 그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은혜는 이제 씨앗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두 개를 붙여버리면 이게 남아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이 내 가운데 있다. 아, 그 말씀은 참 좋다. 가슴에 감동이 있어서.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아, 그게 어떻게 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잖아. 하고 딱 돼요. 그러면 그 씨앗이 살아남을 수가 있냐고요? 못 살아남죠. 예수가 여기에 말씀하셔서 은혜를 받아도 그 완고한 사고방식으로는 이 생각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완고하십니까? 혹시 완고하십니까? 이 완고함에서 여러분들이 걸어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에 대해서 진짜 초반부터, 오늘 설교 짧아요, 초반부터 열정적으로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은 완고해질 위험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이상 아주 조금이나마 목사의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요, 제 장점의 영향도 받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그리고요, 제 단점의 영향도 받아요. 그러니까 목사 단점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제 장점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제 단점 중에 하나가 완고함이에요. 영화가 너무 고개를 끄덕거린다. 깜짝 놀랐네. 아니 설교 내내 한 번도 고개를 안 끄덕거리던 내가. 아니 계속 끄덕거리다가 이번에 끄덕거리면 내가 이해를 하지만 영화야. 아니, 영화야. 영화야. 아니 그러셨어요? 라고 쳐다봐야지. 아 그럼 우리 목사님 완고하지. 깜짝이야 진짜.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제 생각이 되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 생각이 되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무슨 얘기를 들으면 그건 이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완고해질 위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의 입장에서 뭔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생각의 입장에서 뭔가 좀 시간을 가져봐야 되는데, 그 생각 입장에서 깊게 생각해 볼 시간도 주지 않고 이건 이거 저건 저거 저건 저거잖아. 예수는 목수고 동생들도 우리한테 살고 걔네들이 우리 집 며느리잖아.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뭘 할 시간이 없어요? 자라날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완고하지 않습니까? 왕과하는 건요, 내 생각 자체를 들여다보면요, 자기가 왕과하다는 걸 못 느껴요. 왜요? 아,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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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합리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목 쓰고 동생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으니까 이렇다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과하려면 뭘 봐야 돼요? 내용을 보지 마시고 패턴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왕과하면 패턴을 갖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패턴이란 게 뭡니까? 옆에서 볼 때, 아, 나는 거의 매번 어떤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이렇고 이렇고 이래서 이런 거 아니야? 라고 딱 이래버리는구나. 난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서 그 정보가 그 생각이 내 안에 쌓이고 자라서 내 생각이 다양한 측면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난 원래 갖고 있던 생각을 굉장히 오랫동안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와도 이렇고 저렇고 저런 거 아니야? 라고 딱 그래버리는구나 라는 패턴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내용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완고하다는 걸 인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혹시 내 자신에 대해서 완고하진 않은지, 내 자신에서 좋은 정보가 들어와도 난 아니야라고 얘기하진 않는지, 내 자신에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지적하시는데도 난 괜찮아라고 얘기하진 않는지, 내가 혹시 관계에서 완고하진 않는지, 난 특정 종류의 사람들만 얘기하면서 인류를 얘기하고 특정 종류의 사람들만 교제하면서 사람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닌지, 내가 세상에 대해서 완고하진 않는지, 세상이 좀 더 나아지고 변화되고 오케이 그거 말고 내 인생을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이 안 도와줘서 내가 피해자다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는지, 내가 사회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완고함이 없는지 패턴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용을 보면 설득당해요. 왜? 내가 그 내용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감동적이겠어. 내가 내돌리를 세웠으니까 그 내용을 얼마나 설득이 당하겠어요. 하지만 내용을 보지 마시고요. 매사에 내가 그런 식이라면 나는 완고한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돼요. 완고함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완고함에서 벗어나고 싶으시죠? 이제부터 세 가지 방법을 가르쳐드릴게요. 완고함에서 벗어나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여러분 완고한 건 편하고 완고하지 않은 건 불편합니다. 항상 그래요. 그렇죠? 교사는 편하고 학생은 불편해요. 여러분 3시간 동안 설교하는 게 힘들 것 같아요? 3시간 동안 설교 듣는 게 힘들 것 같아요? 설교 듣는 게 훨씬 힘들어요. 하는 건 안 힘들어요. 준비하는 게 힘들지 하는 건 안 힘들어요. 내가 신나서 하는 건. 난 1시간이 진짜 난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잖아. 중간에 자다가 얘기도 하다가 그래도 아직도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영어 고개를 끄덕일까봐 쳐다보질 못했어. 그렇죠? 하는 게 더 편해요. 기존에 갖고 있는 생각을 유지하는 게 더 편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요. 기존에 갖고 있는 유지하는 게 더 편하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완고한데 벗어나려고 하면 첫 번째로 뭘 하셔야 되냐면 완고한 게 굉장히 나쁘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완고한 게 나쁘다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지만 성경을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면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같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얘기예요.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굴 얘기합니까? 시편 78편 8절을 보면요. 그들의 조상은 완고하고 패역하여 완고하고 패역하여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1세대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완고하고 패역했어요. 그렇죠? 세 번째, 이사야서 48장 4절을 보면요. 너는 완고하여 내 목은 쇠의 심줄 같고라고 얘기해요. 네가 완고해서 네 진짜 네 목은 쇠숨질 같아. 이렇게 꺾이지를 못한다. 완고한다. 자기 생각을 너무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멸망기로 치닫고 있는 유다에게 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은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을 벗겨내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얘기예요. 그렇죠? 완고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어디 나온 줄 아십니까? 이럴 때 나와요. 대부분 이럴 때 나와요.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좋은 기회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망쳤던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어땠습니까? 다윗처럼 될 수 있었죠. 근데 자기 생각에 너무 딱 굳어져서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인생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1세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2세대가 될 수 있었죠. 어찌됐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최종 목적이었잖아요. 그게 더 원했던 거잖아요.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완고해서 그렇게 되지 못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좋은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여긴 진짜 좀 희망이 편하죠. 완고하여 심줄 같아서. 소의 힘줄같이 정말 끊어지지 않은 완고함이 있어서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시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눈앞에서 설교를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기적을 베푸셔도 자기 완고함에 묶여서 그걸 안 보죠. 그렇죠? 그렇죠? 안 본단 말이에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지금 왕과단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기회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기존의 생각을 계속 유지했던 사람들이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과한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부르심을 받고 사명이 있는데 여기 그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성령 받지 않았습니까? 1세대 이스라엘 얼마나 많은 기적을 받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직경하면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유다는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교만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도 완고한 거예요. 자기 방식을 안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땠어요? 그런 걸 보고도 어려우면 은혜 받는다고 하는데 어려운데도 기적을 받는데도 성령 체험을 했는데도 응답을 받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왜요? 완고했어요. 이만큼 내가 기존 사고방식에 묶이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먼저 인식하셔야 된다. 그게 처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말랑말랑한지 단단한지 보세요. 내 마음이 단단하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딱딱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논리가 완성되었다. 여러분 저도 안 그래요. 아, 저도라고 하니까 내가 되게 잘난 것 같구나. 그래도 뭐 저도 안 그래요. 괜찮아요? 말랑말랑해야 돼요. 새로 배워갈 게 항상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틀린 부분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말랑말랑해요.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딱 결정,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인생 별거 없고 세상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고 이건 이런 거고 이건 이런 거고 뭔가 딱 다 아는 것 같으세요? 그럼 여러분은 완고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완고하면서 나오는 구절은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썼어요? 유다 사람들한테 쓴 거죠. 그렇죠? 완고함에 대해서 성경에서 쭉 언급하다가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게 히브리서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꼭 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라는 거예요? 완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기존 생각을 유지하려고 새롭게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튕겨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완고함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 하셔야 돼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자라는 온실을 만드셔야 돼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한테서 변화된 사람들과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변화되지 않은 사람 특징이 뭐예요? 완고한 사람들이죠. 변한 사람들의 특징을 봅시다. 몇 사람 예를 들어보죠. 아주 간단하게 니고데모 얘기를 해봅시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의 대부분은 완고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평가했어요? 아주 간단해요. 깊게 들여다볼 필요도 없어요. 왜? 안식일 안 지키잖아. 그리고 베들레헴 출신 아니잖아. 안식일 안 지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고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면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더 들어볼 필요도 없는 거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끝. 안식일에 뭐 따먹는다며. 아유 뭐 말할 것도 없지 뭐. 더 들여다볼 필요도 없어요. 자기 원래 기존에 갖고 있던 사고방식에서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이적을 행해요? 뭐 귀신 붙었나 보지. 아니 귀신이 귀신을 내쫓는 일이 있어요? 아 몰라. 그건 설명이 안 돼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내 사고방식을 그냥 유지해버리면서 튕겨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니고데모만 어떻게 합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바리새인이고 스승인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 분명합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방향입니다. 당신이 베풀고 있는 이적이 하나님께 말씀한 이적과 같은 방향인 것을 내가 성경과 당신을 보니까 알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억누른 자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죠. 그렇죠? 근데 예수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니고데모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을 연결해요. 그렇죠? 오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을 연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키워나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런 이적을 하는 것도 맞는데 갈릴리 출신이잖아. 그럼 얘기할 거 없지. 이런 식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오케이? 완고한 거 완고하지 않으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걸 하셔야 돼요. 생각의 온실을 만드셔야 돼요. 아까 잠깐 얘기했어요.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생각은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들이랑 그 생각을 직접 맞대결을 시키시면 안 돼요. 그 생각을 자라날 수 있도록 온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자라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다른 생각들을 옆으로 일단 치우고 그 생각으로부터 생각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 그래? 내가 이제까지 어찌 살아온 거나 상관없이 아 내가 정말 글을 읽고 글을 쓰는 거에 되게 재능이 있구나. 내가 뭔가 깊이 이해하는 능력들이 있네. 그럼 이거 갖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난 이게 재미있나? 아 난 이게 재미있어. 그럼 그걸 어느 식으로 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걸 더 잘하게 된다면 난 뭘 하고 싶지? 그런 일을 하게 된다면 되게 좋겠다. 그렇잖아요? 아, 나랑 다르긴 한데 저 사람도 되게 좋은 사람이네. 저 사람이랑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을까? 저 사람도 나한테 호의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랑 대화 방식을 내가 잘 모르겠네. 저 사람이랑 있으면 좋긴 한데 좀 어색하네. 그럼 어떻게 관계를 풀어나갈까? 아, 내가 보람 있고 행복하게 살긴 살아야 될 텐데 지금 현실이 그지 같아. 그럼 이 현실에서 그래도 제일 보람 있는 건 뭐지? 그래도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건 뭐지? 어떻게 하는 게 나를 제일 불행하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게 나를 제일 무의미하게 하지? 그럼 어떤 무의미와 불행을 내가 제끼고 어떤 의미와 보람을 내가 좀 세울 수 있을까? 뭐예요? 그 생각으로부터 자라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싹이 틔우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 생각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생각을 키워내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생각을 키워내는 시간에 제일 좋은 여러분들의 온실의 시간이 무엇입니까? 그 여러분들의 생각을 키워내는 제일 좋은 온실의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기도를 시키면 그래요. 하나님 잘 지냈죠. 저도 잘 지냈고요. 글쎄요. 그냥 일단 직업 문제도 괜찮은 것 같고 뭐 감정선도 요즘에 괜찮고 건강진단 받으면서 오케이 오케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받았던 새로운 말씀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말씀이 거기서 키워져 나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 들으면 듣자마자 잊어버린다. 왜 그래요? 그 생각을 쓰지 않고 그 생각에 집중하지 않고 그 생각을 내 온실에 넣어놓지 않고 그 생각을 놔뒀더니 내가 원래 생각 여러분들에게 그 새로운 생각을 다 잡아먹잖아요.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집에 딱 돌아가시면 우리 오늘 설교가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고마워. 이 점 표정관리 이번에 최고였어요. 진짜. 예스 노도 표현하지 않는. 그렇죠?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기억 잘 안 날 때 많잖아요. 기억 잘 안 날 때 많아요. 당장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설교를 듣자마자 적용합니까? 내가 그 생각하는 걸 내 생각의 온실에다 넣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키워야 돼요. 평소에는 그 생각 못 할 수 있어요. 왜? 기존 생각들이라는 게 있으니까. 내 생각의 온실에서 기도 시간에 그 생각을 더하고 묵상 시간에 그 생각을 더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더하고 그 생각을 계속 키워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되게 많이 변화될 때 중에 하나가 언제냐면요. 성경 말씀 열심히 읽을 때예요. 저는 그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를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요. 아, 이 말씀이 이 뜻이구나. 전 큐티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이건 좀 그런가? 아, 저랑은 잘 안 맞아요. 완고하구나, 그치? 그래요. 완고하네, 진짜. 네, 근데 저는 구절 하나 있고 아, 이건 이렇게 해야겠다. 구절 하나 있고 이건 저렇게 해야겠다. 이것도 좋죠. 근데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생각 없이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그냥 공부를 했어요. 그냥. 당장 적용하려고 하지도 않고 아 이건 이 말이구나 이건 저 말이구나 이왕은 이렇게 살았구나 저왕은 저렇게 살았구나 시편은 이런 말씀이구나 다윗은 이런 감동을 받았구나 나한테 적용하려고도 안 하고 그냥 쭉 했어요. 그리고 계시록을 딱 덮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겠더라고. 괜찮아요. 이쪽 생각이 크는 거예요. 그 몇 달 동안 크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처음 제대로 성경을 공부할 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5개월 동안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개월 동안 그 말씀에 좀 푹 빠져서 이렇게 쭉 거기에 대한 생각의 시간들을 나한테 많이 줬더니 그 5개월 동안 내가 아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되게 크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생각의 온실을 만드는 거예요. 온실을 만들지 않고 곧장 논에 뿌리면요. 모내기를 하지 않고 곧장 논에 뿌리면 그게 잘 못 자라요. 왜요? 여러분들 토양이 척박해서 그래요. 토양이 척박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옥토이신 분들은 그냥 직접 뿌리세요. 근데 내 마음이 옥토가 아니신 분들은 뭐가 필요해요? 내 마음에 생각의 온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자라날 수 있도록. 다른 생각의 경전에서 잡혀먹지 않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은혜의 생각, 바른 생각 여러분 속에서 어느 정도 자라잖아요. 그리고 딱 내놓잖아요. 그 생각이요. 여러분들 헛된 생각들을 다 잡아먹습니다. 그렇죠? 큰 나무 옆에 잣나무가 못 사는 것처럼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은혜의 생각 여러분들이 딱 뿌린 옆에 쓰면요. 그 옆에 잣나무가 자라지 못해요. 이 생각이 저 생각을 싹 흡수해냅니다. 두 번째 생각의 온실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사고의 틀을 넓혀야 되죠. 기존에 있던 생각들을 다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마치 새 사람이 된 것처럼 하루아침에 내가 어제까지는 되게 나약한 사람이었지만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딱 돼서 그 장점만 나인 것처럼 생각하고 옛날에 미약함은 다 던져버리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자만한 거예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그것도 자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내 약점과 단점이라는 게 거기 있어요. 난 그런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통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새로운 사람들 만나도 옛날 친구들이 의미 없어요? 아, 사회에서 만난 사람이 더. 난 옛날 어릴 때 친구들. 아니에요. 그 사람도 의미가 있어요. 통합시켜야 돼요. 그렇죠? 통합시켜야 돼요. 그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넓은 사고의 틀을 갖는 거예요. 새롭게 자라난 생각과 기존에 자라난 생각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의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연결하려고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두 가지 다 버리지 않는 거죠. 이것도 버리지 않고 저것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이 목수인 것도 많고 예수님께서 지금 메시아적인 말씀을 전하신 것도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마리아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그럼 마리아가 얘기를 해줬겠죠. 사실은 내가 천사를 만났는데 카브리엘 얘기 들을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사실 이게 요셉의 아들이 아니었다 얘기 들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이 아이를 낳는지 얘기하지 않겠어요? 사실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라서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풍성한 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풍성한 폭을 받고 있어. 여러분 4년 뒤부터 초대교회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때부터 3, 4년 뒤부터 초대교회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지역과 또 전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이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나사렛 출신이야. 그건 나사렛 지역에 있는 교회야. 얼마나 간지나요. 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 알고 지냈고 막 말이야 그때 예수님이 말이야. 어? 이럴 때 내가 님자 붙여야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풍성하게 했겠습니까. 이 사람의 은혜가 얼마나 더 풍성했을까요. 그렇잖아요. 예전의 것을 버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 예수님 알았던 게 마이너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알고 이것도 알면 이 사람은 더 큰 풍성한 은혜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의 폭을 넓혔으면 새로운 생각이 자라게 했으면 그래서 그것들을 통합해냈으면 이 사람은 이 왕관을 넘어서 새로운 의미의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첫 번째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간곡히 원하는 것은 우리는 너무 어릴 때부터 어떤 자부심의 교육을 받았나? 자존감의 교육을 받았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내 의견에 너무 많이 집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부심 가지세요. 여러분 의견을 믿으세요. 그건 중요한 거예요. 저도 그러잖아요. 근데요 이게 과해요. 과하면 화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신감 넘치지 않다고 해서 혹시 완고하지 않고 부드러운 사람을 오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세요. 딱딱하게 무슨 말이 들려도 절대 깨지지 않는 내 나만의 논리에 혹시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얘기하면 저 말이 맞긴 맞는데 그래도 내 말이 맞아라고 그 말을 그냥 튕겨내버리는 나만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는 그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얽매고 있는 겁니다. 그 완고함 여러분들 묶고 있는 끈이에요. 올무예요.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고 여러분들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들 올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올무를 불태우고자 결단하셔야 돼요. 불태우고 싶어 하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럼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아니에요. 그 올무를 끊어내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시덤불 이렇게 다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싸우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안에 제대로 된 나무를 키우시는 거예요. 조금만 미세요. 이게 이걸 잡아먹지 않을 동안 옆으로 밀고 그 안에 말씀의 시간을 통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 안에 있는 은혜의 생각이 더 자라나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은혜의 생각이 자라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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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나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자라면 이 생각이 저 생각들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생각이 저 생각들을 없애줘요. 저 생각을 없애고 이 생각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생각을 잠깐 밀어내고 하나님의 생각들이 자랄 수 있는 내 내면의 온실을 만들어내면 그 속에서 그것이 자라서 저것들을 없애줍니다. 그때 내가 다시 통합적인 내면으로 다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 한구석에서 항상 뭐가 자라야 돼요?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이미 많이 동의한 성숙한 은혜에 대해서는 내가 밖으로 내놓지만 내가 그렇지 않고 새로 들은 말씀에 대해서는 그걸 기억하고 자라나게 하셔야 돼요. 조금 더 사적으로 붙이면 그러니까 적어놓으셔야 돼요. 저처럼 완고한 사람은 안 적어놓으면 큰일 나요. 적어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다시 봐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잘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더 변화될 거예요. 성장할 거예요. 두 번째 결론은 3주 전체 설교의 결론입니다. 3주 동안 사실 제가 같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설교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가장 큰 마음이 내 진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진심과 연결된 욕망을 찾아야 된다고 했어요. 내가 지금 원한다고 내가 지금 저거 먹고 싶고 내가 지금 저거 하고 싶고 내가 지금 이거 때려치고 싶고 내가 이거 지금 시작하고 싶다 그게 내 진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제일 풍선처럼 부풀어오는 건 항상 뭐랑 연동돼 있어요? 상황과 연동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지금 내게 제일 큰 욕망이 아니라 내 진심 내가 정말 원하는 욕망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첫 번째 주에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주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많은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다고 그랬어요. 이런 라이프스타일도 가져야 되고 이런 사회적 위치도 가져야 되고 이런 관계성도 가져야 되고 이 정도 위치에도 서고 싶고 이 정도의 사람 되고 싶고 아 저런 사람이 돼야 되라고 저런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 때문에 오늘을 다 내일을 향해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오늘이 나만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렇죠? 오늘이 사라져버린다고 했어요. 그렇죠? 오늘 무슨 얘기를 했어요?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상식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 내 완고함의 틀에 딱 사로잡혀서 다른 생각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면 그 생각 속에 나를 가두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세 가지를 합쳐봅시다. 왜 우리는 신앙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신앙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자라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이 세 가지 가시덤불이 엉켜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럼 내가 오늘 이걸 해야 되고 계획이 있습니다. 아 지금 난 이걸 제일 하고 싶고 내 욕망이 있어요. 아 그리고 세상은 이런 거야 하고 내 상식이 있어요. 이 세 가지 틀 속에서 내 많은 생각들이 진행되고 내 많은 결정들이 실행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합치되는 결론을 딱 내잖아요. 그럼요 하나님께서 그거 반대를 얘기를 하셔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설득할 이유들걸요. 아, 내 욕망에도 잘 맞고 내가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거기도 하면서 미래적인 전망도 괜찮고 내 이제까지 상식에도 맞아. 그러면은 이 직장이야. 그럼 이 사람이야. 그럼 이렇게 돼야 돼. 그럼 저렇게 돼야 돼라고 결론이 딱 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 그건 너에게 좋지 않다고 얘기하셔도 아 하나님 실망입니다. 사실 저를 사랑하지는 않는군요. 저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하신다면 들어주셔야죠. 지금 증명하세요. 날 사랑하면 이걸 들어주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해요. 이거 자체가 내가 틀린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건 생각을 안 해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원래 이 세 가지 가시나무끼리도 원래 잘 안 맞거든. 충돌해요. 미래를 계획하면 오늘 이걸 해야 되는데 내 욕망은 그걸 하기 싫고 내 상식은 그게 또 안 맞고 사실 이 세 가지도 안 맞아서 난리거든 사실 속에서. 그렇잖아요. 내 상식으로는 나를 난 안 돼. 근데 저게 하고 싶어. 근데 난 엉뚱하게 지금 원하는 건 저거네. 막 그냥 미치겠단 말이야 난. 이 생각으로도 정신이 없는 거야 난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그 생각으로도 정신이 없는 그 전쟁터에 그 자시덤불에 그 난장판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씨앗을 뿌렸어. 이게 잘하겠냐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씨앗을 뿌려겠어. 이게 잘하겠냐고요. 내가 의로운 너는 오른손으로 너를 이끈다고 해서 이게 잘하겠냔 말이에요. 네가 지금 변화되고 회심해야 된다고 해서 이게 잘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기회들을 주시고 네가 얼마나 괜찮은지 이야기해 주셔도 이게 잘하겠냔 말이에요. 안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내면의 온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던져주신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께 던져진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첫 주에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가운데 가장 큰 마음이 아니라 진심에 닿아있는 욕망을 찾으라고 했죠. 어디서 찾아야겠어요? 여러분들 내면의 온실에서 찾으셔야죠. 그렇죠? 내가 여러 가지 꿈이 아니라 진정한 꿈을 찾아야 된다고 했죠. 어디서 찾아야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진정 온실에서 찾아야죠. 이런 생각에 묶여있지 않고 새로운 가르침으로 변화되고 성장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어디서 새로운 가르침을 성장시키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의 온실에서 성장시켜야죠. 그럼 여러분들 마음의 온실을 갖고 계십니까? 그럼 그게 명상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묵상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내가 책을 읽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제 스타일은 성경 공부를 그걸 많이 하는 편이지만 사람마다 스타일과 성향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여러분 마음에 그 온실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그 온실이 있는 사람은 자라납니다. 마음에 그 온실을 세우는 사람은 자라나요. 전 정말 새벽 기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요즘에 민영이가 새벽 기도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더라고. 그렇잖아. 덜 미안해요. 교회에서 가까이 사는 애가 그랬으면 미안할 텐데 넌 원래 뭐니까 원래 새벽에 있어서 못 나와서 그러니까 안 미안해요. 네, 얼마나 다행이에요. 마음의 온실인 거예요. 나한테는 새벽 기도가 잘 맞는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온실이 있어요. 내 마음에 온실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새롭게 기도운동 말씀운동 시작합니다. 성경 공부하고 강의 듣고 하려고 해요. 그렇죠? 아침마다 묵상하는 것도 넣어놨고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것도 넣어놨고요. 수요일에 기도하는 것도 넣어놨고요. 여러분들 뭘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스타일에 맞게 액센트를 만드세요. 목사님 저는 강의는 그렇게 뼈빠지게 안 들을 거지만 저는 수요 기도는 정말 제대로 할게요. 아, 목사님 저는 강의 듣고 기도한 시간 저는 짧을지 모르겠지만 아침 기도를 저는 5분이 아니라 충분하게 하겠습니다. 아침 기도는 5분 정도 못할 수 있고 수요식 기도 시간 1시간 겨우 확보하는 거 있지만 저는 말씀을 정말 깊이 읽어볼게요. 액센트를 주셔도 돼요. 근데요 여러분 액센트를 아무것도 안 주는 건 문제가 있어요.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망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나쁜 짓 해서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요 헛짓하다 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헛짓한다는 게 뭐예요? 지금 진짜 해야 될 걸 안 하고 딴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짓이에요? 아니에요. 나쁜 짓이 아니야. 여기서 환장하는 거야. 공부 못하는 애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나쁜 짓 하느라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있고 헛짓하느라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책상에 안 앉아있는 애들 있고 책상에만 앉아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앉아서 딴 짓 하는 거예요. 나쁜 짓 해요? 아니요. 손톱 깎아요. 별 그리고 이런저런 생각하고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생각도 하고 난 왜 이럴까라는 생각도 하고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잠도 자고 밥도 먹고 그래서 물어보면 세상 책상이 제일 편하대. 환장하죠. 여러분 액센트는 달라도 돼요. 액센트는 달라도 돼요. 제 액센트를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전 성경 공부를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두 그렇지는 않은 걸 전 100% 이해해요. 100%예요. 근데 성경을 아예 안 읽으면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돼. 내 강의를 안 듣겠다. 그건 내가 이해해요. 들으면 좋은데, 잘하는데. 뭐, 그냥 이해해요. 뭐, 정지하지 않을 거예요. 괜찮아요.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는 건 제가 꼭 말씀. 꼭 들어보고 결정하세요. 동영상 강의를 만들 건데, 꼭 들어보고 결정하세요. 제가. 여기서 혼자 녹음할 거예요. 제 노고를. 내가 얼마나 어색해서 죽을 것 같겠어요. 제가 그걸 참고 하는 거니까. 액센트는 있어야 돼요. 근데요, 여러분들 다른 것들을 하느라 그 시간을 못 냅니다는 여러분들 익스큐즈가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00% 오케이. 100% 오케이. 저한테 큐티하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한 선배 목사님들 계시고, 저한테 뭐 새벽 기도하라고 그렇게 많이 한 선배 목사님들 계시고, 저는 하나도 안 들어 처먹었어요. 그냥 나는 그건 안 좋아해요, 별로. 그럼 그분들이 나한테 자꾸 뭐라고 한다면 이거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요, 일주일에 그때 제 자만심은 하루에 한 장 읽을지 모르지만 제가 한 장, 제가 일주일에 몇 장인데 내가 성경을. 일주일에 내가 몇 시간 읽는데 내가. 목사님보다 훨씬 많이 읽어요. 훨씬 많이 읽고 훨씬 많이 묵상해요. 난 하루 종일 할 때가 있다. 7시간, 8시간 할 때가 있다고. 하루 20분씩 안 해도 난 하루 8시간 하면 그 일주일을 살아요. 내가 그 은혜로. 그건 내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건 존중. 오케이? 그런 건 존중. 하지만 그런 일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스타일 찾았어야죠. 그렇죠? 내 스타일 하고 있어야죠. 그렇죠? 안 찾으셨으면 일단은 기성품으로. 교회에서 하는 걸로다가. 그렇죠? 판매용. 이걸 해보시고 스타일을 찾아가세요. 전 이게 우리 교회 전통이 되고 계속 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이거 3년짜리 기본적으로. 계시록까지 끝나면 어떡할 거야? 다시 하나 창세기부터? 모르겠는데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요. 하여튼 일단은 여러분들 이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삶이 분주해서 기도를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100% 이건 단언. 10% 빼고요. 진짜 삶이 분주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머지 90%는요.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마음이 분주해서 삶이 분주한 거예요. 그래서 삶이 좀 정돈되면 기도하겠다고 하는 말은요.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한 4년째 하고 계세요. 그 삶은 언제 정돈되는데. 네? 그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이 분주한 게 아니라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분주한 마음은 기도 중에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말씀 중에 삶이 정돈되는 거예요. 삶이 정돈되면 그 다음에 기도한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의무로 스케줄로 그냥 해야 되니까 그냥 해내는 거면 전 그런 거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진짜 진지하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 마음을 정도한 진짜 은혜와 말씀의 시간들을 시작하신다면 그것으로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오케이? 진짜 결론. 내면의 온실을 만드십시오.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신앙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여기 모이기엔 대부분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살아가신 진심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 가장 깊이에 그 진심이 여러분들한테 있는 걸 제가 자주 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의미 있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 되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진심이 자주 가리워져 있죠. 세상이 험하고 삶이 쉽지 않고 마음이 정돈되지 않아서 여러분 진심이 자주 가리워져 있죠. 우리 여기 100% 동의하지 않아요? 우리 뭐 하자는 겁니까? 의무를 갖자는 건가요? 부담을 갖자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진심을 깨워보자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살 때 가장 행복하고 진심으로 살 때 가장 안정감을 느끼고 진심을 할 때 가장 좋으니까 내 진심을 깨워보자는 거예요. 내 진심을 키워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진심이 참 크고 단단한 대단한 나무여서 다른 것들에 가리워지지 않고 무슨 고사리처럼 어느 구석탱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진심이 내 마음 한쪽 구석에 습지에 그냥 한쪽 구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진심이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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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져서 내 마음의 진심이 다른 어떤 것도 가리지 못하게 내 중심에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내 중심을 자라나게 해보자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그 중심이 약하고 어리니까 우리가 그 마음에 그 중심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온실을 만들어 놓자는 거예요. 나중엔 이 믿음이 커져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흡수하겠지만 그래서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아직 우리가 믿음이 약하니까 그 진심을 자라나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이 결단을 하시면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세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마음의 은혜의 힘은 얼마 되게 커서요. 은혜의 힘이 크잖아요. 그럼 다른 걸 순식간에 흡수해요. 정말 지금 아, 난 이런 거 같고 난 저런 거 같고 이렇고 저렇고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서 빠져나와지지 않고 그런 거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중심을 정말 잘 세우면요 그럼 흡수해버려요. 그냥 그런 생각 언제 했나 싶게 여러분 마음에 사라질 거예요. 안개처럼 사라질 거예요. 연기처럼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 진심만 하나님 앞에, 인생 앞에 당당히 서 있는 걸 만나실 것입니다. 우리 그날까지 걸어갑시다. 차근차근 천천히. 원래 잘하는 건 매일매일 보면 안 잘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새싹을 보면 잘 보고 있으면 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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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제과 콩나물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잘하는 거예요. 내 아이를 10년을 키웠더니 어느 날 보면 언제 이렇게 컸냐 싶은 거예요. 20년을 보면 와 얘가 이렇게 컸구나 싶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그렇게 자라게 할 거예요. 그렇게 자라게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 진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살아나가는 그의 삶을 시작하시길. 그래서 여러분들 완고했던 시절이 기억나지 않는 내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와 같는, 그래서 말씀을 뿌리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옥토에서 잘 자라는 그런 내면으로 변화되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 두 번 기도할게요. 첫 번째 오늘 말씀 갖고 기도합시다. 혹시 완고하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그래요 주님 전 완고한 사람이었어요. 전 진짜 안 그래도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정말 나쁜 놈이군요. 그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여러분들 지적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공격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정죄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혹시 내가 부드러운 사람인데 어떤 부분에서 완고하지 않았나, 어떤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쳐내지 않았나, 그러면 하나님 내가 그분에서 주여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겠습니다라고 오늘 좀 결정합시다. 하나님 내가 고집스럽게 그게 내 생각을 붙잡고 있었다면 지금 내가 그 부분에서 내 생각을 좀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찾아오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완고함을 회개하시면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길 결단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듣기로 간구하시면서 여러분 들은 말씀을 같이 먼저 같이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